더이게 하셨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장은 2장 이후로 2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상세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이 알려주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 3장부터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줄 믿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잠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마태복음 11장 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친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대로 예수님 사역의 길을 위해서 잘 출발할 수 있게끔 이 마리아 다음으로 준비된 자입니다. 제가 여기 명륜에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아, 이 책상에서 얼마나 많은 부교육자들이 지나갔을까 그 선배들이 잘 닦아놓은 걸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서 이미 길을 잘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많은 배움을 받고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러한 마음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실제로 또 제가 이제 직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같은 반 제가 전도사님 이끌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 때로는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작지만 이제 찬양팀 하나는 전도사님께서 잘 키워놓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찬양 인도하는데 많이 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 저는 한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아 나도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또 예상치 못한 데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 역시 이 다음에 이제 준비된 자를 위해서 세례 요원과 같이 이 바톤을 좀 잘 넘겨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있구나 또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 그들이 이어서 맡아갈 텐데 저희가 잘 닦아놓으면 자녀들이 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또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 광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은 곳이었고 또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핍박 가운데 도망치던 곳 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최종 사역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광야의 의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 3년간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다가 사역을 출발했다는 점도 그런 이 광야의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광야가 주는 의미는 고통스럽고 또 고독하고 혹독하기도 하지만 나의 존재와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는 것이 이 광야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2절에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를 또 나옵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또 그리고 또 4장에서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수님 또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이 복장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낙타털 올과 허리에 또 가죽띠를 메고 또 석청 이 돈사의 꿀을 빨아먹고 그가 주로 먹은 음식은 또 메뚜기이고 사실 솔직히 굉장히 거지 같은 네, 그런 또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낙타 털옷은 추위와 비 모두를 피할 수 있는 이 전천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회개의 상징적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거주하던 이들이 먹던 음식이 이 레위기 11장에도 보면은 실제로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검소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또 의미를 발췌해보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이 4장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 위에 삶의 가치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회개하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일부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온 사람들도 있지만 7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때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오더라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은 이 사실을 최고의 자부심으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이 회개가 모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들한테 무조건 보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회개를 끊임없이 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회개가 어색한 그런 성도도 있기 마련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사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들 그리고 직위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에 변화 없는 삶은 결국은 이 사두개인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절에 회개하라 이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반응 없는 그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경만 하러 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연히 열매 맺지 못하고 불속에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행위로 이런 비춰지는 삶이 된다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불행한가, 그게 불속이 아닌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감사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행하던 그 거룩한 또 의식적 표현입니다. 세례는 이 마음속의 신앙을 저희가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종교의식이죠. 하지만 꼭 필요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이끌어내는 신앙 고백은 언제까지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저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의 상징은 저희가 이제 죄를 짓고 또 더러운 그런 손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실제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안까지는 태우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회개를 이끄는 종교적 신앙심은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깊은 내면의 뿌리까지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마음을 태우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곧 불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역들을 찾아보면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 이렇게 하나로 묶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곧 불처럼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죄를 태우는 그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든 불세례든 의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 주일학교 학생들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서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크신데 그 6학년 아이가 당돌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던 그런 창피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수 위인데 왜 세례를 받을까? 어색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다는 건가? 아닙니다.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 첫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인간과 같은 출발점에서 동등하게 시작한다.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수치를 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입니다.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인간이 돼지가 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단순한 피조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낮아진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섬기고 있는 왕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낮아짐의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머리 틈새에 또 다른 이 새치가 자라나듯이 또 하나의 죄가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합니다. 예, 흰머리가 너무 많아서 예, 안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맨날 이렇게 노인이다 막 저보고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아, 전사님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염색을 하는데 가려봤자 이 다음에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다른 어른들이 볼 때 무의미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흰머리를 뽑고 있으면 다른 데는 없냐? 요거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러나 저의 이 욕심은 결국은 잘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없어지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죄는 제가 숨긴다고 잠시 가려워지기는 하겠으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그 외적인 눈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과 불로 저희가 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태워져야겠구나. 내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과 불을 받아야 하겠구나. 그 가운데 비로소 열매 맺음이 나타나지 않을까.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아, 나는 이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두개인이었구나. 회개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해당이 않는다고 그렇게 들린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것, 그것을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불로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회개 안 하는 것은 그만큼 합당하다는 것이냐? 예수님,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만큼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낮아지기가 너무 어려우니 오늘도 엎드리는 이 모습, 기도하는 이 모습을 가장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모습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결국은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영광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애정하신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 하루하루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다툼과 시기와 욕심과 세상의 정욕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새 소망으로 온전하고 믿음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